있어 행복한 하루 My friend
내가
My friend
정말
함께 할 수 있어 빛나는 하루 당신의 삶을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보며 알게 된 표현인데요. 와우 포인트. 아, 말 그대로 와우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멋진 안무나 연출이 이루어진 순간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한없이 풍성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지금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가장 강력한 와우 포인트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와우 CCM과 함께 강성은의 오직 은혜로 출발합니다. All my fears disappear.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아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기뻐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브릿지 임팩트의 부활하셨네 들으시면서 네 오직 은혜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네. 개나리는 떠났지만, 네, 개나리를 추억하며 제가 오늘 노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밝은 기분, 네, 오늘 또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주일이 부활절이었잖아요. 아, 정말 부활절을 지나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아, 한 주간인 것 같네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와우, 네. 생각해보니 우리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은 매우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감탄을 일으키는 좀 신기한 정도지만 정말 창조, 또 성육신, 부활 이렇게 모두 생명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표 와우 포인트는 와우라는 감탄을 넘어 좀 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 아, 나는 아니요. 나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놀라움을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 마음껏 그분을 감탄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특별히 2시간 동안 오직 은혜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조이풀 전재인님께서 그렇습니다. 1등이다! 라고 오셨는데, 네, 어서오세요. 아, 전재인님의 글을 보자마자 저도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네, 라니네 등불TV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네요. 샬롬 성은자매님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고요. 네, 임초원님께서 강성은 사역자님 샬롬 노란 옷이 예쁘네요. 라고 또 옷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비타민님께서도 신청곡과 함께 인사 남겨주셨고요. 네. 국장님은 큰일 중이시고 저는 일하러 슝 하고 남겨주셨는데, 네. 비타민님 오늘도 와우 CCM과 함께 일 화이팅입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임초원님께서 딸기 먹으면서 보고 계시다고. 아, 정말. 글만 읽어도 상큼합니다. 네, 오늘 상큼한 하루. 네, 정말 와우 맛있는 딸기 맛있게 드시고 비타민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신세나님께서도 오셨네요. 어머나 오늘 너무 상큼하시네요. 네, 히히히 감사합니다. 네, 김하정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은경님께서 또 오셨네요. 오, 물광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런가요? 네, 좀. 제가 지난주 영상을 이렇게 저도 봤는데, 이마가 엄청나게 반짝거리더라고요. 예, 네, 마치, 네. 그래서, 되게 조명이 좋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주에는 좀 이마에 파우더를 바르고 올까요? 네. 아,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안학수님께서 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신청곡과 함께요. 신청곡은 저희 3, 4부에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민들레죠? 네. 아,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아스팔트 그 틈 사이, 그리고 보도블록 그 틈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 있는, 자라 있는, 네. 민들레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에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뚫고 나온 밝은 모습의 민들레 식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쭈그리고 앉아 찍어주었어요. 와, 감성. 봄 감성이 생명의 감성.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무슨 산에 피어있는 것처럼 되게 풍성하게 피었어요. 제가 본 민들레들은 이렇게 틈 사이에 이렇게 한 송이?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너무너무 풍성하게 피어있어서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또 아름다운 생명을 전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오늘 통했네요. 노란 민들레, 노란 옷. 네, 노랗게 상큼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 나눌 코너 소개와 방송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 1, 2부에서는 우리들의 효자손 박태나 목사님과 함께 등 긁어주는 목사님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등 긁어주는 목사님 코너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궁금하고 고민되고 문제되는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조언도 듣고 위로도 얻는 시간입니다. 3, 4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은 와우CCM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라디온이나 튜닝 라디온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서 와우톡 메뉴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와우CCM 홈페이지, 와플 게시판, 오직은혜로 게시판 등 긁어주는 목사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방송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통해서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는 이 시간, 네, 생각해보니 이 시간에도 저는 와우처럼 감탄사를 많이 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 와, 크, 뭐야 이런.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과 깨달음으로 채워질까요? 와우 포인트로 넘쳐나는 시간, 인간 감탄사, 와우, 박태남 목사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김수진님의 가장 큰 기쁨 듣고 등 긁어주는 목사님 코너로 돌아올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니 주 뜻하신 바대로
이 소리가 들리면 왠지 반갑지 않으세요? 와우 CCM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와우 CCM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지금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영문으로 와우 CCM, WOWCCM을 검색하시면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신 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신청곡 사연 편리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카톡 보내신 후에는요 DJ들이 직접 답장도 해드리니까요 기대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와우 CCM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하쇼 소리를 스튜디오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카톡 보내주세요. 저는요 여러분의 단짝 친구 한나였습니다. 안녕. 카톡하쇼 카톡하쇼. 와우, 감탄사를 일으키는 우리 인간 감탄사. 박태남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와우. 와우. 예. 네. 정말 와우 CCM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거든요.
기대가 돼요, 이제는. 네. 올 때마다. 네네. 어, 성은 씨가 날 어떻게 소개할까. 인간 감탄사.
근데 정말, 네.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감탄사는 두 종류가 있잖아. 네. 네. 그, 아. 긍정적인 감탄사도 있지만, 네.
어? 에이. 아, 에이. 어? 어, 아까 저한테 이거 했었는데. 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또 인사를 전해주고
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목사님께서 네. 잘 보이지 않지만, 좀 아, 비밀스러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십자가. 네. 좀 특이하죠?
네네. 네.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이렇게 위에
네.
예,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네. 머리가 없는 십자가야. 그, 타오 십자가라고 부르는데, 타오.
타오요?
타오 십자가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예요. 그중에 맨 마지막 자가 타오예요. 우리 발음으로 하면 티. 티긋. 트 발음 나는 타오. 근데 이, 그 타오형 십자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타오라는 뜻이 그 히브리는 히브리어 그 레터에는 그 자음에는 하나하나 뜻이 있거든요. 네, 맨 마지막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마지막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로 타오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십자가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 문설주에서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묻은 문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 그런, 그, 십자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가로, 세로 있는 그 십자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십자가는 여러 형태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는 로마 그, 처형의 형태, 그,
네네네네. 예.
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십자가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더듬어. 근데 그게, 그 여러 형태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보는 십자가 우리 눈에 익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타우 형태
네.
머리가 없는 십자가
아~
혹은 X자로 된 십자가도 있었어요.
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십자가는 X자 십자가였었겠죠. 그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예,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네. 그 아세시의 네. 어거스틴이 네. 굉장히 사랑했던 십자가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뭐 청빈 복종 공감 뭐 이런 게 그 이 어거스틴의 그 사상이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예, 맞는 그런 십자가라 그래가지고 사인할 때 예, 이 타우 십자가를 썼대요. 성 어거스틴이.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거스틴의 그런 어떤 신학이나 사상을 따르는 캐톨릭 쪽에
예.
그런 수도회나 그런 사람들은 이 타우 십자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가 고난 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전교인에게 이 타오 십자가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이렇게 그 지내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네네.
그 이게 뭐 어떤 상징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한번 요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 십자가를 메고 다녀보자.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 근데 너무 좋아서 이제 저는 그 후부터 계속 달고 있죠.
그렇게. 그럼 십자가 모양에 따라 약간 의미가 달라지나요?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타오 십자가는 특별히 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형틀의 형틀. 아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형틀.
형틀이에요, 형틀. 가장 잔인한, 인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의 눈에 익은 십자가는 바로 저기 벽에 있는 십자가 같은 저런 십자가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구나. 또, 네, 새로운 사실을 알면서 시작하는, 네, 등급 가주는 목사님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박태남 목사님, 강성은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저 혼자서 부정적으로 결과를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저 혼자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슨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정작 시험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사람이 시험에 무조건 붙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다들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작 저는 제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이 커져야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행동을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태남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그 우리가 보통 그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what you think is who you are.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권면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해하느냐에 따르지만 일단은 당신의 마음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겠죠.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지금 그 말씀드렸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네.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이건 저에게도 약발을 발휘했던 방법인데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어.
사실 우리가 예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거나 그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답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찬양이나 말씀 듣는 것이 딱 꼬집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 오늘 가서 내가 이거 응답받고 와야지. 그런데 그런 접근보다는
네.
왜냐하면 내가 응답받아야지 하는 게 내 생각일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요. 저는 그 노가다식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을 파서 네. 네, 물줄기가 나올 때까지 파야 돼. 무슨 그 인디안 기우제식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까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배는 참 예배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얘기가 돌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그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책들 찬양들 이런 것들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네.
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매번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긍정적인 거,
네네.
좋은 거,
네.
그보다 뭐 그것 다 중요하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든지,
네네.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네.
그걸 내 마음에 긍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 품은 마음에 비추어져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때 그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마치 예, 뭐 스크린과 같다고 할까요? 세상에 비춰지는 것.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묵상 강력하게 권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도.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명상 그러면 약간 이교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메디테이션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묵상 기도라고도 얘기하고 에이. 명상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좋지만, 저는 혼자서 진짜 조용히 주님 말씀대로 골방. 집중을 의미하거든요. 집중하고 어떤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제 마음속에 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날 모르니까. 나는 알아. 아마 우리 집사람도 알걸? 근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은혜 속에 사니까. 말씀 속에 사니까 직업상 근데 그러면서 저는 실제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일로서가 아니라
네네네.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봐도 아직 멀었지만 저도 좀 이렇게 약간 반골 기질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그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네.
일단 한번 뒤집어 보고 보니까 그런 제 성향이 도움은 되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결론을 기대하진 않죠. 좋은 책, 예, 좋은 신앙서적들, 묵상집들, 또 말씀 묵상이 네네. 기본이 돼야 되죠.
네네.
그리고 기도.
네네.
기도도 그냥 소리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뿐만 아니라
네.
정말 깊은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깊은 기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은 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패스합시다.
기분
상해서는.
마구 읽어드려야지. 네.
네, 읽어라, 읽어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들려. 이상해요.
네. 근데 내용은 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네. 네. 박태남 목사님.
갑자기 들리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들리네.
신기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기독교 관련 뉴스를 보니까요. 아래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분리 개척에 대한 내용이요. 총 29개 개척교회로 파송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시는지 박태남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네.
남겨주셨네요.
교회 분리 문제요?
네. 네.
사실은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의 요지가 혹 그 동기? 모티베이션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면이라면 사실 제가 답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아, 왜 분립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분립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면 저도 분립을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함께 지금 저희가 25년 이상 함께 그 동역한 목사님들이 다섯 분이거든요. 저까지 여섯 명.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여섯 분인데 그 우리끼리 같이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뭐 우리가 원한다고 돼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의 경우에 분립의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분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우리 배들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산산이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배들교회가 여섯 개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동기는 뭐냐면 아마 이찬수 목사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 거. 그게 동기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신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되면 아시다시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돼요.
네네.
그건 사실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요. 그 힘을 가진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때로 그 힘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이찬수 목사님은 제가 아는 이찬수 목사님 그것을 간파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나누어진 교회조차도 사실 대형 교회예요. 원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최근에 이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이름 대들 것 같아요. 김범준 대표라는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디자인 회사 디자인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친구예요. 근데 큰 교회에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목사님과 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재밌는 게 교회 이름도 뭐 Radical Church 그냥 제 표현으로 번역하자면 별난 별난 교회 그런 이렇게 Radical Church를 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인은 그러니까 캠퍼스가 두 군데요. 그 김범준 대표가 그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함께 쓰는 그 건물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서울 그 인천 캠퍼스는 네. 그리고 하나는 계룡에도 있는데 양쪽 다 통틀어야 가정수가 10가정도 안 돼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부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무엇보다도 목사님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매일매일 당신이 드리는 예배를 네. 그 묵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걸 가정들 성도들과 매일 나눠요. 그 교회의 그 비전이 뭐냐면 비전 선언이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커도 그렇게 작은 가정 교회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네. 또 가정이 흩어져서 또 예배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기능을 잃었어요, 지금. 예. 그 자녀들은 어디 뭐 그 자녀들만 모이는 젊은이들만 모이는 어디 어느 교회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분신 분들 모여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막 이게 원래 교회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는 그죠? 초대교회는 진짜 그 가정 중심이었잖아요. 소그룹 중심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분립을 시도하실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 대단히 동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해가지고 뭐 케이블 깔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네네.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운동을 두 손을 들어서 응원합니다. 신학 지금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교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크면 어쩔 수 없어요. 에. 운영해야지 뭐 또 사람들이 또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분립이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혹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건 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죠.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두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듣고 돌아올게요.
우리 집 즐거운
네, 원두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듣고 왔습니다. 아,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배 기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휴식과 취미 생활은 어찌 보내셨을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저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은 진행자님. 화창함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갑자기 성경을 조금 벗어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라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의 정말 평범한 하루는 어떠하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도 하지만 휴식과 휴가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조건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취미생활이 뭐였다 하는 거는 나와 있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책에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추측해 보면 예수님의 취미 생활은 죽은 사람 살리기?
아 정말
귀신들 몰아내기 뭐.
아 정말 그 스케일 감당할 수 없어.
스케일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 이제 저희가 행간 묵상 그 read the between the line 그 문자적으로 보여진 성경 구절 말고 그 사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것들을 한번 우리가 들춰보자라는 행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런 예수님의 취미생활이나 제자들이 시간, 계속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왜 안 적고 있을까요? 성경에 왜 기록이 없을까요?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취미생활이나 그 여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록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것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해보네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영화 생활은?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영화도 없었고, 뭐 음악 감상 이런 게 취미라고 얘기. 나는 독서가 취미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뭐. 그러면 뭘 하셨을까? 이러면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서. 피크닉?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어떤 취미생활과 같이 예수님 그 시대의 취미생활을 즐기지 않으셨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근데 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잖아. 요배 기도처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은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낮잠도 주무시고
우리랑 비슷해서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니까.
당구장에도 가시고. 네.
땅 따먹게 하시고.
야. 너 300 아니지, 너? 막 이러시면서. 너 언제 그렇게 늘었어, 마? 야!
재밌겠다. 한번
장기도 드시고
훔쳐보고 싶다. 시간에 돌아가서
장기도 드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수님의 어떤 사역 부분, 특이한 부분들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게 눈치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죄인과 창녀와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 Party animal! Party animal! Yeah!
인싸, 인싸.
예수님이 그런 것들은 같이 식사하시고 이런 얘기. 그 우리하고 비슷하죠, 뭐. 시간 있을 때. 근데 이제 예수님 그런 활동 속에서도 당신의 어떤 사랑이 묻어나고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상을?
천국에 가보면 그 일상이 우리 일상이 될 테니까.
아. 같이 누려보고 싶네요.
아, 진짜 가고, 아, 지금 가면 안 되죠. 갔다 와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제가 우리 그거 아니고
갔다 오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황급히 다음 질문으로 다시 가보는 걸로. 네, 조이풀 전재인님께서 그러게요. 과연 취미생활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하고 또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상상하는 그
골프도 치시고 만약 지금이라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그 즐겼던 그 취미
네.
그런 여가 시간을 즐기셨을 거다.
운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 친구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리 집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서리 집사 1년직입니다. 1년직. 아.
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우리나라는? 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조선시대 정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보통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출애굽이 기원전 한 3500년 전? 그죠? 제가 정확하게 기원전 참. 예. 잠깐만요. 아브라함 때가
네.
가능하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브라함의
지금 네. 정확한 정보를
예, 정확한 정보를 찾기 네. 위해서 아브라함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기원전 한 5000년 잡잖아요. 기원전 이렇게 한 5000년 잡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원전 한 3000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때 그죠? 그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 많은 그러니까 삼국 시대가 언제쯤인가요? 이게 내가 이게 역사에 약해가지고 그걸 좀 연구해봐야겠는데.
그래서 내 이거 다음 주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잘못 얘기하면
다음 주에 네.
잘못 얘기하면 망신스러울 것 같아서.
그죠? 연도 쉽지 않네요.
연도
네.
쉽지 않아요.
네네. 네.
연기한을 좀 시켜볼게요.
네네.
아브라함 출생 연대가 아브라함만 얘기만 해봅시다. 그러면
네.
아브라함 출생 연대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찾아야 돼.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주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네, 정확한 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올려주신 질문들이 네.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사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그 이제 가사 그러니까 이렇게 가사들을 쓰다 보면 그 좀 궁금했던 게
찬양 가사
그냥
쓸 때?
스스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 얻는다. 또 그런 말씀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사를 쓰다가 예수 이름을 썼는데 내가 왜 여기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적었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
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냥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름으로.
네, 근데 굳이 왜 이름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 이게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 이름을 얘기하셨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수의 이름. 그건 성경적인 근거도 있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잠깐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쭉 읽다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름의 의미가 이것도 조금 연구를 사실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의 본체 본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사명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냥 단순한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말씀처럼 예수 앞에 무릎 꿇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능력, 권세, 사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호칭
호칭이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그래서 쓰면서 왜 내가 굳이 여기다가 예수 이름이라는 가사를 적었지?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장애인을 일으킬 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권세, 권능. 뭐 그분의 그런 어떤 뭐 존재 의미 가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 그럼 이 이름도
그렇죠
그런 그런 의미겠네요.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가장 맞죠.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몰아내고 또 뭐 병자 고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사실 맨날 갖고 있다가 질문이 끝나면 제가 질문을 해야지 했는데 항상 풍성했었어서 그 앞에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간에 십자가 그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 부활이 오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가 고난과 그 구원의 의미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 부활이 담겨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느냐고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야, 십자가를
내가 두 주 전에 했던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십자가에서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죠?
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순종이에요.
아.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진짜 만약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십자가 위에서 일으키는 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다. 그냥 끝나요. 소리를 치시고 숨을 거두시다. 끝나요. 그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십자가에서 한 방 날리셔야 됐던 거지.
그렇죠.
우린 좀 기대했어. 왜냐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해. 야, 이 그잖아요. 왜? 무슨 뭐 연극을 보거나 진짜. 그럼 뭔가 갑자기 빵 하면서 그거 불이 팍 터지면서 네. 예수님께서 쫙 그냥 걸어 내려오시면 안 돼.
그렇죠.
쫙 그러니까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쫙 이게 완전히 그 중력을 그렇죠. 거스르는 듯 사뿐히 아~ 내려오시면서 야 이것들아 봤지.
어 너무 멋있다.
어 멋있지.
막 군인들 막 벌벌
떨고. 벌벌 떨고. 그럼 예수님은 스타가 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 그죠. 그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 기적도 없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고 난 사흘 후에 네. 부활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네네. 어.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순종.
어. 순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오래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오래전에 사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경우에는 십자가를 처음으로 언급하실 텐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얘기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순종이에요. 순종. 핵심은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 나 십자가 졌어.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동네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네.
어느 날 그 이제 스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그래요. 이제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근데 이제 무슨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좀 큰 헌신이 필요한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누가 할까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의장이니까 대표니까 이제 물었더니 스님이 합장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 스님이에요. 합장을 하시면서 회장님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스님이 그 십자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십자가를 막 그러니까 나만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일 뭐. 내가 꼭 해야 되는
사명.
무거운 짐 사명 네, 네. 아니에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십자가에 부활이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예스하고 노라고 하는 답이 동시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는 순종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네네.
순종하면 부활이 있는 거니까.
아,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 제가 노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는 기적이 아니라 순종의 상징이었다.
순종의 상징.
네. 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의 어떤 능력을 생각해서 자동차 앞에서 달고 다니고 그죠?
그죠.
심지어는 그 드라큘라나 막 귀신 쫓는데 십자가 걸어놓고.
그렇죠.
사실 네네네. 사실 이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정마다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십자가를 여기 왜 달아놓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줘요. 십자가를 달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성은 씨 집에도 십자가 달아놨죠.
네.
집에.
네.
왜 달아놨어요? 우리 집에 평안이 깃들기를, 그죠?
뭔가 그 통치함을 받고.
순종이에요, 순종. 십자가를 보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주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는 걸 가르쳤지.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할 것 그것만 가르치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만 강조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이 집안을 집안의 악한 영들을 가름. 근데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종을 생각해요.
아, 오, 완전 포인트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신명기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집이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순종함으로 지켜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건데 대부분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걸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악한 영들이 이 집에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제 십자가를 지나는 의미는 매일매일 순종해야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가 미신이 안 되고 그냥 종교로 그 퇴색되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순종만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맞아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기적의 시작이었던 거고요. 좀 설명이 됐나요? 질문한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지 내가. 네. 항상 꼭 그래.
네, 되게
문제가 있어.
네, 맞아요.
십자가 뭐라고요?
순종.
네. 네. 십자가 맞습니다. 순종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앞에 그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십자가가 됐잖아요.
네.
그럼 그 의미도 그만큼
저는 순종이...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저희가 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저는 오십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게 뜻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진짜 코도 안 풀고 알로 먹으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꼭 부활절만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예?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함이요. 그래서 예? 그가 채찍에 놓아짐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 그가 뭐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근데 그 다음은 왜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기억을 못하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 십자가 니들 지고 따라와야 돼. 그게 나를 진짜 따르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내야 될 게 뭐예요? 오늘도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순종하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의 기적이나 그 다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전 네.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냥 되게 좀 단순한 생각으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있죠.
하다가
예.
그게 근데 그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십자가에 이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못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가
잘못됐었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와중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매번 그것만 반복하고 있어. 그죠?
네네.
저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 그 다음 장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절하잖아요.
네네.
그게 나를 따라오는 길이라고. 근데 그거 생각 안 해. 예수님 십자가로 다 끝났어.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네네.
그죠?
네네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왜 여기 십자가 달아놨을까 물어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걸 저건 순종은 의미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서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의 삶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십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귀신 못 들어와요. 십자가 앞에 어떻게 감히. 근데 막 맞습니다. 전부 다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쵸? 유익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약간 그거 같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정답지만 딱 보는
그러니까.
것처럼 좋은 것만 딱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아까 그 마음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내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노하우를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내 마음 밭이 네.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래서 네. 주님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게 만드는 게 그게 예배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십자가를 잘못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모세가 모세가 그 노뱀 든 것처럼 그게 나중에 우상으로 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으로 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그 합동측 같은 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 안 붙이잖아요. 왜냐면 그게 우상이 돼버렸으니까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안 붙이는지 말고 붙이고 바로 가르치라고 가르치 그 주장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십자가 뭐냐? 에이. 십자가는 순종이다. 두 글자. 요번에 제가 두 주 전 종려주일이죠. 에이. 종려주일의 설교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 그게 대박인데. 그거야. 예수님은 유명해질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속이 후련했겠죠. 이것들이 말이지 내가 누군지 알고. 근데 지금 우리 목회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체면 때문에 싸워요. 저도 어쩔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순간이 제게 다가오면 십자가 붙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뭔가 이번 주에 예배드리러 가면 그 십자가 앞에서
달라질 것 같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죠.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네. 그 두 글자. 예배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거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지만 그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아니 만약에 진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룬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종교적으로 우리 뭐 전도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아, 우리가 무슨 바르게 살 게 뭐가 있어. 진짜 옛날 영지주의처럼 예수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는데 내가 착각해 살라고 애쓸 필요 뭐가 있어.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지고 따라와.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십자가 특징 몇 개 말씀드릴까요? 첫째,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이 십자가예요. 못 박히면 그죠?
그렇죠. 매달려 있어요.
두 번째, 네. 십자가는 한 방향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네.
못 박히면 뒤에 못 따라봐. 앞만 보지. 네. 주님만 보지. 네. 그 두 가지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목적은 죽음이에요. 요 세 가지가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누구라고요? 퀴즈.
우리?
예수님 자신.
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박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게 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그죠?
네.
두 번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왔지만 당신이 그렇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셨다. 이건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건 순종이에요. 제가 지금 순종을 몇 번 얘기했을까요?
다시 보기로 하면서
그게 있구나. 큰일 나 지금 막 상품 걸라 그랬어.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요, 성은 씨. 고마워요, 성은 씨. 와, 또 수억 나갈 뻔했어. 내가 몇 번 말했을까요? 알아맞히신 분에게는 못 속였으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다시 보기. 다시 보기.
네, 다시 보기를 해도 아마 잠깐 한눈 팔면 아무것도
까먹을 오늘 저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성희 씨가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네.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십자가 순종에서 이혜성님께서는 순종 순종의 열매가 부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이래 이게 내가 제가 이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딱딱딱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 딱 답이 나오잖아. 순종의 결과가 부활이지. 순종 없는 부활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맞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질문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답을 먼저 들었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전해주셨고요. 네, 네 십자가의 의미, 순종에 대해서 많이 또
때로는 제가 이렇게 질문보다 네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엄청 좋습니다. 네. 뭔가 더 그 겉을 좀 파고들어서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목회 고민 있는 사람, 설교에 고민 있는 목사님 몇 분이 되듯이 이제 브렉퍼스트 클럽을 만들려고 어제 이제 그 제 아내하고 깊이 얘기를 하고 왜냐면 아내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쯤 누구든지 원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와서 라운드 테이블 저희 식당이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한 주제를 놓고 같이 좀 얘기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또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신념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라. 근데 생각해보면 신앙이 진짜 신념이잖아요.
네.
그죠?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서로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서로
맞아요.
자기 생각도 나눠보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가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냥 교회만 보고 가요. 목회자는 목회만 보고 가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진짜 예배. 네. 예배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교회의 목표는 그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선교학자가 선교학자가 그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선교다 그러잖아요. 선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고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죠?
네네.
그걸 위해서 선교라는 툴이 필요하고
에,
예,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상하게 교회 자체 그 조직 자체에 너무 우리가 함몰돼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신념 세뇌 일종의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심이 돼서 진짜 기독교가 뭐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뭐지? 그 십자가 하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빠르면 올 가을에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그 들레지 않고 다들 진짜 고민을 먹기들이 모여서 진짜 복음이 뭔지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네.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후원자들도 이제 좀 있고요.
더 좋은 또 이야기들을 또 저희도 들을 수 있게 되겠네요. 비타민님께서 등글거리는 목사님 코너의 시간을 확대 편성하라! 1인 시 2중 이러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유, 먹힐 목사님.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김대일 목사님한테는 안 먹힙니다.
아, 목사님!
보세요, 지금 십몇 년째 똑같아.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정말. 어우, 답답해. 할렐루야.
변함없으신 주님을 닮으신.
할렐루야. 네. 변함없으신 주님을 닮으신.
네, 목사님, 다음 주에.
20분이야. 이제,
네, 오늘 확대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확대편성이 네? 됐네요.
어? 아, 질문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시네요.
갑시다, 우리.
아, 네, 네. 오늘 확대편성. 네, 좋습니다. 네.
성은 씨 괜찮아요?
아, 올려주셨습니다.
준비한 건 못하잖아.
응? 신청곡 이제 정리해서 틀어드리면 돼서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멘트를 줄이면 되겠네.
네, 네, 네.
줄이세요.
오늘 네, 네. 오늘 많이 해서 네, 저는 이미 지금 네, 네. 좋습니다. 네, 믿음의 창님이 올려주셨나봐요. 네. 목사님 알고 싶습니다.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하니까 예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성도가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에 가는지요?
낙원에
부활,
가죠.
네, 부활관은 어떻게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활관. 네.
그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바로잡을 건 성경은 오른쪽에 달린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일종의 하나의 선입견이야. 한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오른쪽이 좋은 쪽이니까 우리 성경에서 오른쪽 그죠?
네.
어, right.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성경은 그분이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요즘 말고 이제 얼마 전까지 뭐 그 퍼시 콜린가 뭐 그런 목사님 보면 내가 본 천국 뭐 그리고 이제 영화에도 네. 어린 소년이 천국 같다 하고 그 천국이 그럼 어디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영원한 세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죽는 사람은 그럼 그 땅이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디니?
아.
그분들이 보신 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보신 건 일종의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낙원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네.
그 낙원에 네. 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영원한 세상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가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게 비유이기도 하지만 생생한 예수님 말씀 속에 그 거지야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면 음부에서 부자가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할 그때 보면 분명히 나눠져 있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지는 게 이제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펄게토리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죠.
연옥 말씀하시는
거. 네. 거기 이제 중간 지점이다. 거기 있다가 거기서 이제 또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당도 안 낮춰주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조상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죠. 그런 건
그건 아니다. 왜냐면 예수님 말씀에도 그게 있잖아요.
네.
우리 형제들이 가서 그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좀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그 예바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잃은 그 사람들이 이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 오냐면 그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가면 다 가족들이 다시 모인다 그래요.
네.
굉장히 미국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그랬으면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천사 같이 돼서 장가 드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게 무슨 관계가 무슨 뭐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천국에서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다음에 솔직히 지금도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다가 돌아가신 부모님들 이거 어떻게 설교할 거야? 천국 같다고 얘기할 건 뭐라 그래? 지옥 같다고 얘기할 거야? 그죠? 이제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이제 그걸 성당 건축을 위해서나 뭐 부의 축적을 위해서 무슨 면제부를 팔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죠.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가 그 말하는 최종적인 천국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다 부활해서 또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영화 한 편은 진짜.
진짜 막
대작을 하나 가슴이, 보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먹는 재미도 없고 이거 맛있는 게 마약 떡볶이도 없는데 거길 왜 가?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가지 말든지. 뒷목 대기. 저는 굉장히 오히려 그래서 더 흥분이 돼요.
약간 비밀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막 사모하게 되고 궁금하고 와, 오늘 정말,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천국까지 갔네, 천국까지 갔네, 결국은.
무덤에서 천국까지
갔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무덤에서 천국까지.
정말 이 부활절을 지난 이 수요일에, 감사한 이야기.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잖아.
아, 그러네요.
제가 버벅거리긴 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네. 또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확대 편성.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CCM 전문 방송국 와우 CCM. 와우 CCM은 24시간 여러분들과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쁜 하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wowccm.net을 입력해주세요. 개성 있는 진행자들과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우 CCM, 오래 기억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샘베노 남아고인가기 특비몽클라스시생 안녕하세요. 와우CCM 몽골 방송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몽골 자매 오양가입니다. 저희 몽골은 아직 크리스천 인구가 많지 않아 선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몽골을 위해 와우CCM은 2008년부터 몽골어 찬양 앨범과 악보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 몽골어로 된 찬양 방송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찬양이 몽골 사람들의 예배와 삶 가운데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방송은 몽골의 거의 유일한 찬양 방송으로 몽골 팟캐스트 종교 분야에서 3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됐습니다.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몽골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와우 CCM 사역. 이 사역이 몽골에 더 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지금 와우 CCM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기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026497-2969로 전화주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저도 저희 와우 CCM 몽골 방송 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와우 CCM 몽골 방송 진행자 오양가였습니다.
주의 오른손
비타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유윤종님의 주님 그 길로 들으시면서 3, 4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등공을 주는 목사님 코너 또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 또 생각해야 할 것들? 아무튼 좀 점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댓글 통해서 또 많은 공감하는 말씀들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정말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점검하면서 이렇게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또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 등 긁어주는 목사님 코너에 많이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일단 하나는 지금 예약이 되어 있죠. 안학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다음 주에 목사님과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 기원 전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구려?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가 AD 3년이라고 나오네요. 라고 또 검색을 하셔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역사와 성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신청곡이 많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기만님께서, 네, 댓글 읽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댓글의 내용은 성훈 누나 너무 예쁘십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제가, 코너에는 못 읽어드리고, 지금 읽어드리고요. 정화송님께서도 서울에 오셨다고 또 인사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종욱PD님께서도 오셨었는데, 네,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네, 어디서든 행복한 하루, 화이팅. 네.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정말 기억하면서 썼던 곡이죠. 우리 신세나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강성은의 우리의 이야기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안학수님께서 신청하신 뉴스 보이스.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성은의 우리의 이야기 듣고 돌아올게요.
보이지 않아도 난 느낄 수 있죠. 잔잔한 공기 속 짙게 베어 있는 우리의 이야기. 홀로 있는 듯 캄캄한 밤에도 반짝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좋은 향기가 지난 후 찬양처럼 떨림 마저 달콤했던 너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한 이야기 여운 기억해요.
fire fall. Come shake the ground with the sound of revival. Let heaven roar and fire fall. Come shake the ground with the sound of revival.
신세나님께서 신청하신 강성은의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안학수님께서 신청하신 뉴스보이스의 Gods Not Dead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도 제 글씨를 못 읽어서 아까 영어를 너무 버벅거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허점이 참 많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 저희가 이제 또 이야기 나누는 동안 안지님께서 오셔서 등글거주는 목사님 정말 박태나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좋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신청곡이 많아서 혹시 오늘 못 들려드리는 신청곡은 이렇게 다음 주나 저희가 모아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대우님께서 오셨어요. 지난주에 삼행시 당첨에 기쁨 주시고 쿠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눠주셨네요. 아, 또 좋은 시 보내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이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오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원성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많이 늦어서 방송 보내요. 아침으로. 네, 좋네요. 네, 오전부터 업무 보고 여의도 일대를 병원 거래처 가느냐 지금 일을 다 마치고 점심하러 가신다고 남산공원에 왔는데 여기는 여의도의 꽃보다 더 좋네요. 네, 진행자님도 점심 잘 드시고요. 남은 시간도 해피와 조이되는 시간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남산공원에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네, 저희도 야호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저희가 못 틀어드리면 네,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진님께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 어제 퇴근할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는 음료와 커피를 무료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었고 기관에서는 맛있는 떡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라고 또 훈훈한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네, 정말 따뜻하게 내리쬐는 정말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이 햇살처럼 우리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 봄날 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정님께서 신청해주셨어요. 줄라이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그리고 정화송님께서 또 따끈따끈한 우리가 너무나 기다리던 그 신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은님의 내가 잘해줄게. 아, 저도 조금 전에 공개가 돼서 처음 듣네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무슨 병이 돌고 있었대.
담아 살라고
TV 프로그램을 볼 때도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설레이며 보는가에 따라 만나게 되는 와우 포인트의 강도와 횟수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거니는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우리 삶 속에 새겨두신 와우 포인트를 하나하나 진실한 감탄사로 채워가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정원성님의 신청곡 윌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 놀라운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꼭 행복하세요.
나는 영원히 다시 한번